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골방이 필요하다는 거죠. 방 하나 새로 사라는 거 아닙니다. 지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오직 모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이 땅에서 험난한 세상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철로역적,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그렇죠? 필그림즈 프로그레스. 존 번연은 기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란 그것을 통해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봉사라고 얘기하는 빌리그레한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침 기도는 은혜와 긍휼을 열어주는 축복의 열쇠요. 저녁 기도는 안전과 보호를 가져오는 자물쇠다. 20세기 영성의 큰 역할을 했던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 곧 우리의 본향을 여는 열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외에도 많은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얘기한지 모릅니다. 한 무명의 크리스천이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존 낙서한 사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내게 주시옵소서. 스코틀랜드를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존 낙서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반드시 우리가 올려드린 대로 그대로 응답받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예스가 되고 때로는 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wait, 기다리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 보십시오. 믿었던 종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실수했는데 너 약속의 땅을 보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실 때 모세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한 번 실수했는데 좀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전화하기 뭡니까? No,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No도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게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안지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간지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멸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에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주고 사역에 지장을 주는 그런 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없어서 성경 말씀 보니까 세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뭐였습니까? 노였습니다. 그렇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 하나님 나는 남은 것도 다 고쳐주는데 내가 이거 고침 못 받으면 덕이 안 됩니다. 실제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지 병은 고치는 남은 잘 고쳐주는데 어떻게 자기 병은 못 고쳐? 하나님 그걸 위해서라도 고치십시오 했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주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걸 통해서 내가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내 약함을 자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부르는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찬양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올려드렸지만 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대로 응답받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큰 은혜가 되는 통로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기도의 원리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사했던 누가는 말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예수님의 기도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보면 11장에 보시면 이 주기도문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되어있지만 어쨌든 거기도 내용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주님께서 기도하고 오시는데 기도의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들 중에는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줬는데 주님은 왜 안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도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는 뭔가 좀 달랐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는 많이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뭔가 신비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간절한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저런 기도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오늘 우리가 보는 흔히 말하는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이게 말고도 누가복음 조금 더 아십니다. 그렇죠? 똑같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것이 훨씬 더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그건 길고 짧습니까? 라는 거죠. 물론 저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물어보는 것으로서 간략하게 대답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는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에게 전체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도 모세가 주셨던 십계명처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 관한 것이고 뒤에 부분은 우리 사람에게 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네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우리의 인간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관한 이 네 가지로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풀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자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주기도문 마지막에 보시면 뭡니까? 과로에 들은 부분이 있죠. 그렇죠? 13절 보시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뭐로 들어있습니까? 과로에 들어있습니다. 이 과로에 들어있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과로로 넣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누가복음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기도를 마칠 때 항상 송년, 독솔로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기도를 마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덧붙였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괄호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기도문이 깁니까? 짧습니까? 짧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길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주일 예배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길게 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길지 않게 하려면 기도를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로서 주일 대표 기도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는 앞에 대표 기도하는 분이 무려 17분 했답니다. 17분.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17분 동안이죠. 그것 때문에 싸움도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3분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한번 적어서 써봐야 되고, 정의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유창하게 멋있다고 할까? 중요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미사역을 많이 쓰고 거창하게 유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되어 하시는 분들은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뜻이 뭔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기도할 때 뭐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치 편지할 때 뭐라고 씁니까? 아버지한테 편지 받을 때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쓰죠? 아버님 전상서 아니면 아버님 보시옵소서라고 씁니다. 그죠? 이 편지를 드리는 받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테니까 들으시옵소서 임재를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방인들은 자기의 기도가 누가 들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에게 저 신에게 드려야 되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미 그분께서 너희 구하기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언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아버지. Father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로마서 때 보시면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바라는 것은 아람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말입니다. 그 당시에 공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어는 유대인들만 쓰는 단어죠. 그렇죠? 이게 아바라는 단어가 가장 평범하게 쓰이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 뭐가 비슷하죠? 아빠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사랑할 때 부르는 말이 아빠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버지, 아버님보다는 아빠가 훨씬 더 가까운 친근감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아랍말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빠라고 아바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자기의 몸만 내세우는 멀리 있는 위험적인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굉장히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버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신 그분이 우리가 보는 멀리 계시고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다 틀어볼 때까지 있다가 거제에서 돌아온 아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거 속에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 그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고자 하는 아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아버지. 아버지 그 자체보다가 아버지 계신 재산을 더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아버지. 늘 자녀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자녀가 언제라도 돌아오면 다 물 덮어주고 받아주시는 그런 아버지. 이런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있다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아버지 앞에 허물 없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늘 술 취해서 때리기 무서워서 권위적인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이요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되는데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지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가 잘 막힐 수밖에 없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면서 친근하게 신뢰감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리감이 있는 하나님만 부른다면 듣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 좋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자녀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죠? 어디 가든지 아버지를 칭찬하고 싶고 아버지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것이죠.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나와 임재하시옵소서. 이것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뭐가 되십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되십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넓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땅을 넓혀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넓어져 간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킹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죽어서 가야 될 그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식을 받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어디든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이 기도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신앙 좋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선 악한 영들이 물러나죠. 정치가 바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귀신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의 폭력과 성적인 그런 게 사라지고 서로 화해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이 땅에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것을 갖다가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일부러 회당에 가서 성경을 펴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 나오죠? 그죠?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가 예언한 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주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것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나면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옵소서 라고 고백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는 그대로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임하시 없어서 임해집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똑같이 있으면 사는 나라가 통치가 임할 수 있습니까? 주권이 임할 수 있습니까?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삶에서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그 기업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려고 애쓸 때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졌어서 아닙니다. 그렇죠? 삶이 달라져야만 됩니다. 우리 많은 경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What shall we do?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이미 나는 뜻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되게 하옵소서, 저거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하고 맨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니까 야, 하나님인데 기도는 안 들으시네. 아닙니다. 그렇죠? 먼저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되십니다. 먼저라고 해서 first입니다. first. 기도에도 그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뭘 도와고 요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뒤집박죽 되니까 우리가 기도는 올려드려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할 뜻이 뭡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뜻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겠습니까? 불순종하면서 불신하면서 하나님 임하시 없어서 임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둠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분명히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안 하면서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어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 내가 지금 당장 손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망설여지는 거죠. 말을 맞기는 맞는데 이거 하면 하나님 이거 손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주저함이 있고 망설일 수밖에 없고 갈등하다가 에이 다음에 하지 뭐 라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순종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땅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마지막에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 힘든데 내게 좀 잔을 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뭐였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끊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진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다면 기도는 미신과 우상숭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타는 사람들 뭡니까? 돈 많이 들여서 귀신 불러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만약 기도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미신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오히려 내 뜻은 꺾고 내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그리고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구하는 것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께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번에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에 순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옮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가 뭐가 됩니까? 첫 번째, 일상적인 생존을 위한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매일 먹는 빵, 아니면 우리가 먹는 밥,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생필품이 다 들어갑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사는 집, 배우자, 가족, 친구, 믿는 사람, 다 들어간 것이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양식이라고 해서 꼭 먹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 단어가 있습니다. 양식은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내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욕심해서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거나 넘치면요, 여러분 시험에 빠집니다. 너무 없으면 뭡니까? 없어서 남의 것을 훔칠까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너무 많으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몰려가기 때문에 이게 다 시험거리라는 거죠. 이것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우렌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두 가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족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기도 올려드리는 사람이 아우렌 사람입니다. 잠언 30장입니다. 30장 제가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통과합니다. 그죠?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라 합니까? 괜히 나와가지고 뭘 것도 없이 고생한다고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그것이 뭐였죠? 만나였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다 가져와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보면 단위가 나왔습니다. 한 5멜씩만 가져가래요. 한 5멜은 요즘 얘기하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많이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순종해서 자기가 먹을 것만 가져갔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가져갔다는 것이죠. 가져갔더니 먹었습니다. 남았죠? 남은 것이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벌레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요. 자기도 다 쓰지도 못하고 필요한 사람, 남들에게도 못 가져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네가 먹을 양식만 가져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사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일용할 양식. 너무 지나치게 욕심적으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사람은 그러죠. 야,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양식이 뚝 떨어지냐? 조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2,000명이 넘는 고아를 먹으면서 한 번도 사람에게 구한 적이 어제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 빵, 우유가 공급됐습니다. 그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실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실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요, 자식들이 굶어 죽어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냥 보면서 어떻게 하나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의 용서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죄가 아니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은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죄의 뿌리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용서는 다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회개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믿고 난 이후에도 참 갈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믿기 믿었는데도 아직도 죄가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에 가시면 로마서 7장 읽어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는가.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게 하고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죄가 얼마나 점점 갈수록 만연해지는지 모릅니다. 갈수록 죄가 정도 좀 심해집니다. 더 자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더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세상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요 참 듣기 싫어합니다. 복 있는 얘기, 복 주는 얘기하면 좋아하고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침례교 가운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하여 있는 교회인가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강대상에요 방탄유리가 있습니다. 왜 방탄유리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설교를 하면요 죄에 대해 설교하면 내가 죄 지어서 지옥으로 빨리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러니까 누가 성도 가운데 설교 듣다가 그게 듣기 싫어서 총을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 이후로 방탄유리 설치했습니다. 그럼 그 교회가 야 총계에 선 사람이 있었대 소문 나가지고 교회에 이제 문 닫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더 많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썬데이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의 실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날 죄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감각해져 가고 있어요. 죄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전가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죄를 전가하는 거, 이거는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죠.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어디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아야 했던 것을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와가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뱀한테 전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너는 왜 먹었냐? 와이프가 먹으라고 했어요. 자, 책임은 아내 전가했습니다.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배필. 그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배필을 나한테 주십니까? 라는 그 얘기입니다. 처음 출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못되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여자를 내게 주십니까? 이미 죄가 들어가면 죄에 대해서 이미 나옵니다. 그죠? 죄를 남에게 전가한다는 것이죠.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인정합니까? 남 탓이요. 내 탓은 아닙니다. 그죠? 내 탓이요가 맞는데, 남 탓이요, 남 탓이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과 여러 가지 상처가 이 세상 가운데 풍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남에게 죄를 떠넘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우리한테 진 줄 아니고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예수님께 넘겼다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뭡니까? 내를 아니고 그분한테 다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믿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죠? 죄사함 없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 죄사함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내가 받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남은 용서를 죽었다 깨다 못해. 그게 성경의 비유에 나오죠. 그죠? 한 동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는 요즘 얘기하면 100만원 빚졌다가 탕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1만 달란트는 요즘 얘기하면 100만원 아니고요. 수십억 됩니다. 수십억. 그걸 왕이 탕감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친구는 자기에게 요즘 얘기하면 한 10만원 정도밖에 빚 안 줬어요. 근데 그거 안 감다고 멱살 잡고 집어넣고 그게 말이 됩니까? 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 통해서 그런 예를 두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용서받은 거 알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14절 15절에 있다는 것이죠.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너도 하나님의 용서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십시오. 죄사함을 구하십시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부터 승리를 구하십시오라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유명한 종교 개혁자 루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터는 밤에 아침에 늘 잘 때 아침에 나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했는가 했겠습니다. 아, 잠자리 들 때는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라고 기도했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시험에 안 드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다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루터는 매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잘 때는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아침에 나서는 오늘도 하나님 내게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꼬박꼬박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시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예외 없이 시험은 다 옵니다. 마귀는 누구도 예외 없이 찔러봅니다. 그렇죠? 넘어가면 좋고 안 넘어가면 그만이고 다 또 찔러보는 거죠. 주님이 시험 나가실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뭐로 이기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기본되는데도 가장 등한시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저것 참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너는 시험 어디서 옵니까? 그러면 사도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이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온다고 되십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고 되십니다. 그렇죠? 모든 시험거리는 욕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내가 부자한 것이 있습니다. 더 갖기를 원하죠. 그것이 학벌이든 그 재산이든 권세든 내가 없으면 갖고 싶은데 욕망이 생깁니다. 출세하고 싶은 거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험거리 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욕심 때문에 스스로에 빠진다는 것이죠. 더 가고 싶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자족합니까? 요만큼 있으면 이러고 나면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망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시험거리를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라고 꼽았습니다. 이것이 다 뭐로부터입니까? 우리 욕심 때문에 왔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점점 다가옵니다. 그때까지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갖다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배워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도 지나가면 또다시 갖다 놓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거리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넘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둠과 정사,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걸 이기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면 말씀을 많이 알고 주님처럼 말씀을 섭하면 되는데 말씀을 아는 것도 없고 기도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주님 앞에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할 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나머지 부분은 주님께서 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뭡니까? 내 시험거리가 뭔지 모르면요 그걸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시험이 뭔지 내 약점이 뭔지 알아야 그걸 보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모르면 이길 수가 없죠. 지금 주님 앞에 나가면 그렇습니다. 뭐 달라고 하기 전에 너 모습부터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많아요. 뭘 달라 이거 주면 오히려 더 시험에 빠지고 이거 주면 신앙을 더 하나님께 멀어지는데 하나님께 주시겠습니까? 못 주시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신앙부터 보라고 하실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어쩌면 주님 앞에 기도 나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님 앞에서 내 모습부터 보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하지도 않고 성령 능력도 필요 없죠. 그죠?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분이 필요하다고 주신 거죠. 우리 의지해야 됩니다. 시험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시험이 듭니다. 어쩌면 인생이 믿음의 시험장입니다. 매일매일 나가면 의뢰 믿는 것이 어쩌면 시험거리인지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 말 한마디 해도 우리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쩌면 우리는 시험거리를 만나는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기도는 간단합니다. 그렇죠? 이 짧은 기도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 구해라. 제사 받는 거 구해라. 그리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히게 맞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정보가 홍수를 밀어오긴 하지만 오늘날에 죄악도 얼마나 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그죠? 이제 멀리 안 가도 돼요. 인터넷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시대에 이 주기대별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되는 말씀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먼저 주기도문 외웁니다. 중원보원 하는 것처럼 그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간신히 기도기 때문에 먼저 외우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주신 전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안 하셨다면 오늘 이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FM 본이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아버지요 부르셔서 임재함에 먼저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기도를 올려드려서 영적전쟁 이길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 주기도문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날마다 행하심을 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